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고통과 질병의 신음이, 가난과 소외의 탄식이, 다툼과 욕망의 아우성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어 다시금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무제한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 언약이 역사를 관통하며 단한 번도 실패치 않고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확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떠나온 영혼의 빈자리가 아직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더 많이 갖고 쌓고 누리고 남기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듣기 좋은 입술의 고백일 뿐,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모호하지만 현실적인 계산과 타협은 선명합니다. 하늘의 도움은 한없이 멀리 있는 듯 기다리기 힘들지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국의 위로와 보상은 보잘것없고 가볍지만 세상이 주는 위로는 또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래서 늘 크고 화려한 바벨론을 동경하며 눈에 보이는 번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여전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다다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당신의 은혜만을 면목없이 붙듭니다. 우리의 치부를 덮고 있는 무화과 잎사귀를 벗겨주시고 무죄한 양의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절망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안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골마썩은 상처를 도려내 주십시오. 아무리 아프고 괴롭더라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상처를 싸매시고 결국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로날로 진실하고 참된 믿음만이 도들새김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온갖 시련과 아픔의 눈물이 우리 눈에 맺혀 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과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당신의 강건한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 그 열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퀴리오스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조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탈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 라벤나에는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작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그 예물에 관한 이런 뒷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 사람 중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긴 턱수염과 이마에 지혜가 담겨있는 듯한 주름살을 가진 학자이자 비싼 벨벳 외투를 입은 가스파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스파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는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힘들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당신의 선물은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을 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황금이 아니라 망치였습니다. 아주 흉측하게 생긴 망치 머리는 사람의 주먹보다도 컸고 망치의 손잡이는 사람의 팔 길이만큼이나 길었습니다. 당황한 가스파르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두막에 사는 동안 당신은 커다란 저택에서 화려하게 살면서 재산을 보관해 두기 위해서 사용했던 탐욕의 망치입니다. 부끄러워진 가스파르는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맞고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선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스파르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드려요? 왕께? 안 됩니다. 가브리엘은 당신은 선물을 드리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 두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기는 이걸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청년 학자 멜키오르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가브리엘이 묻자 멜키오르는 신비한 왕국의 향수인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당신의 선물은 당신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멜키오르는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가지고 온 은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은으로 만든 병이 아니라 거칠고 여기저기 얼룩이진 평범한 토기병이었습니다. 그는 병마개를 열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식초잖아.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신의 비통함, 분노, 마음에 사무친 화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추구했지만 당신의 삶은 독소로 채워졌습니다. 멜키오르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멜키오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가셔야 합니다. 멜키오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기의 입에 닿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가브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 염려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그 식초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성과 도시를 다스리면서 재판도 하는 발타사르였습니다. 그는 노쇠로 테를 두른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용감하게 싸운 전쟁에서 얻은 가장 귀한 노획물입니다.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본질입니까? 용감한 전사 발타사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한 후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놀라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원수가 나를 저주했구나.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원수들이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당신의 영혼을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전투는 또 다른 전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복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당신이 정복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창을 두고 갈 수 없었던 발타사르는 창을 들고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발타사르는 이거 보세요. 이것은 아기에게 위험합니다. 창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인 황금, 유향, 모략은 예수님의 왕 되심, 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망치와 식초와 창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태어나신부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자손과 더불어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그것도 왕궁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예루살렘의 동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를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 소아시아, 애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방이 인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8km를 남겨놓고서 그들은 그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선입견이 그 인도하심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순종하지만 그것들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더 위에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포함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헤롯 왕과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안티파트의 아들로서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 전쟁에 공을 세워서 26살에 갈릴리의 총독이 되었고 33살에 유대의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살아남는 정책들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세금을 경감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때에는 자기가 쓰던 금 접시들을 녹여 팔아서 외국으로부터 곡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권력 집착욕은 편집증적이었고 또한 그는 병적인 의심증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의 뒤를 이어야 할 아들을 의심해서 죽이고 둘째 부인과 장모, 두 아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은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도시인 여리고로 가서 거기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모두 다 투옥시켜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하라.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죽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집착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성경의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왕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디서 태어날지를 답변해 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구약 성경에 얼마나 해박했는지 알게 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장들은 늘 제사, 즉 예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늘 말씀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늘 베끼는 말씀의 주체이신 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성경에 기록된 분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분에 대한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9절,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오자 다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들은 조금까지 헤롯의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종교 권력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까지 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입니다. 또 왕과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도 없고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음식을 대접받았다면 최상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참 빛이 없는 곳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궁 밖에서 그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의미 없는 한 별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인도해 왔던 바로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권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의 물건들도 어두움 속에 다 묻히고 맙니다. 화려한 의복이 의복이 되지 못합니다. 최상의 음식도 그 빛깔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빛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 별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해도 또 우리의 삶에 온갖 어두움이 가득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별이, 그 빛이 위에서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안에 들어간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함께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기의 아버지 요셉은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축하합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되셨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출산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달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만 경배드렸습니다. 이 장면보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퀴네오는 동방박사들처럼 예배의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개가 자기 몸을 굽혀서 주인이 내민 손을 핥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 앞에 자신은 개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갔는지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그 길이 아닌 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는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배해야 할 아기 예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헤롯 왕에게 세상의 왕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헤롯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면 헤롯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리고 아기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이 없이는 참 평화, 참 만족,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한 대학생이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안녕들 하십니까?는 나비 효과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더 건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함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안녕하구나 라고 느낀 것은 언제이셨습니까? 참 안녕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안녕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화평, 평안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4절 가사가 잘 알려줍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우리에게 참 안녕,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직 아기 예수님께서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참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참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happiness는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획하지 않은 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거나 신년 인사를 할 때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New Year라고 합니다. 해마다 생일을 맞거나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아있기만 하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하는 것, 졸업하는 것, 결혼 기념일과 같이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것에서는 Congratul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들보다 Bless, 축복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은 피 흘리다는 동사 Bleed에서 온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황금, 유향, 몰약 뒤에 있는 망치와 식초와 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인사로 말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는 피를 흘려주셔서 맞이하게 된 복된 크리스마스, Blessed Christmas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Blessed Christmas,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주님께 망치와 식초와 창을 드리고서도 마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내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멋진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걸음이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하여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건전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 청년들이 더 안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참 안녕과 참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위에서만 내려온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안녕, 주님의 샬롬이 경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